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며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과 동일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과 북러 친선 관계 발전과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북러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자신과 북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 201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섭니다. 일본 언론은 앞서 1차 협상을 이끈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2차 협상부터는 조기 타결을 향해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무역 협상에서는 농업과 자동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최대 국제 행사인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이 오늘 베이징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첫날인 오늘은 각국 대표들이 정책과 무역 등 12개 주제로 나뉜 포럼에 참석했으며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개막을 선언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립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무역과 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음 주 중국 산둥성 친다오 부근에서 연례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양국 해군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연례 해상 연합 2019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하고 양국군의 우호적인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훈련에는 양측에서 잠수함 2척과 수상함 13척, 비행기 7대, 헬리콥터 4대와 해병대원 80명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군함 한 척이 이달 초 유럽 국가 함정으로는 이례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 관리를 인용해 프랑스 해군 호위함 방대 미에르호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타이완 해협을 지난 6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에 항의해 지난 23일 열린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항식에 프랑스 초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 군함의 해협 통과는 불법이며 프랑스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중국 해군은 국제법에 따라 군함을 파견해 프랑스 함정을 식별하고 해협에서 떠날 것을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여전히 위협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자유조선 소속의 한국계 미국인의 인정신문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보석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맑아지겠고 평남과 함남 황해도는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 함남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경제협력과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동일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충분치 않을 때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안전보장 조치가 충분하다면 6자회담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같은 다자 안보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도 다뤘다며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5분께 만났습니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있던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이 매우 바쁜 중에도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만나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아주 유익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 해결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관계에서 할 일이 많으며 특히 무역 부문과 인도주의 부문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러시아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연방광구 대통령 전권 대표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김 위원장은 또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방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1시간 넘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확대회담에서도 보다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교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들여 러시아를 방문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환영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북 회담을 직접 추진하고 남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우방이라며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시베리아 브라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며 주변 시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게 러시아는 70년 넘는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옛 소련 시절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만 양국의 거리는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사를 짚어봤습니다.
북러 관계는 1945년 10월 김일성 북한 주석이 당시 소련군과 평양에 입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년 뒤인 1948년 북한과 러시아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방국으로 거듭납니다. 1949년을 시작으로 김일성 주석은 모두 9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외에 비공식 회담 4차례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탈린 사망 후 1956년 니키타 후르쇼프가 집권하고 북한이 후르쇼프를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양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닥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하지만 1964년 후르쇼프 실각 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집권하면서 양국은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고 잇따라 경제기술협력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양국은 냉각기를 맞습니다. 서구 강경 노선을 견제하던 러시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급기야 1988년 구소련은 한국과의 수교를 비공식적으로 결정하고 1990년에는 한러 정상회담을 엽니다. 같은 해 9월에 맺어진 한소 수교는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합니다. 1996년에는 35년 만에 이어온 양국 간 군사동맹도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 북러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당사국이 긴박한 침입 위협이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상호 협의하는 조러 우호 선인 협조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상호 협력과 미사일 문제 등을 담은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한 겁니다. 선언문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사업 등 8개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7월 답방 형식으로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고 이듬해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극동지역 산업시설을 둘러보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9년 후인 2011년 8월 김 위원장은 다시 러시아를 찾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경협을 재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소원해집니다. 주춤했던 양국 관계가 갑작스런 밀착 행보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북러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크렘린궁의 발표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8년 만에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국의 움직임을 두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앞서 윌리엄 코튼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인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Kim Jong-un will probably try to ask Russia to use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반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러시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he may be looking for a way to show Russia can be a positive influence in solving a big international problem.
북한인 미국과의 핵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우군을 얻기 위해 러시아를,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의 정책부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여전한 위협이라며 한국에 대한 핵 우선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트라텐버그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로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ability to threaten or use nuclear weapons as a means of challenging the West.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24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의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며 이는 서방에 도전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도 지적하며 미국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n South Korea, uncertainty surrounding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may foster concerns over the implications of the U.S. North Korea.
비핵화 진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북 협상이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지난해 10월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한 북한이 향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외교에 신중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North Korea has refrained from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tests for quite some time, we certainly understand that the capabilities that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이 꽤 오랫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군사 역량은 여전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북한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전한 위협을 감안해 올해 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 미국 본토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방어에 매우 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레인 번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도 북한과 협상 중에도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as a defense planner, I always am very appreciative of those who are working on the diplomatic side, who are working negotiations.
번 전 부차관보는 국방 전략가 입장에서 항상 외교와 협상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핵심 의제라며 이런 협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을 지낸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은 VOA에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o me, it seems more in line with the constant North Korean press. To say we are inventing big things, we are an advanced.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이 자칭 선진 산업 강국이며 자주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관된 의도인 것 같다며 탄도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관한 합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될 때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찾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인 쿤스 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두 의원은 이날 한국에서 양국 외교군사 당국자들과 만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에 기초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의 목적 자체가 북한이 와서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조차 없이 단순히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산 의원도 신뢰 구축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미국인들이 지지할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의원은 또 나와 쿤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보다 노딜이 낫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평화 추구에 또다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양측이 긍정적인 만남을 갖길 바라지만 제재 회피 또는 북핵무기 프로그램에 반하는 국제체제 약화로 이어지길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 결과에 실망한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등 자신도 다른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이날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의원들은 25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전격 교체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손을 뗀 건가요?
예,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협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선부장 자격으로 대미 협상을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영철은 통전부의 대화상대인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오 현 국무장관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고요. 이후 폼페오 장관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역할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이 왜 김영철 통전부장을 교체한 걸까요?
김영철 교체를 확인한 한국 국가정보원도 교체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과에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한 김영철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북한이 김영철을 협상 상대에서 교체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예,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군 출신인 김영철의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교체를 희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영철 교체를 통해 미국도 폼페오 장관을 미북 대화에서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던데요.
예, 북한은 최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기자문답 형식으로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지만 김영철이 대미 협상에서 손을 뗀 것이 확인되고 새로운 협상 책임자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통일전선 부장에 임명된 장금철은 대남 사업에 관여해온 인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전선부가 아니라면 어느 기관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맡게 될까요?
한국 언론들은 외무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북러 정상 간 확대 회담과 이어진 만찬에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통전부가 비핵화 협상을 맡았던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강성으로 알려졌던 김영철이 물러나고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면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까요?
예, 리영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제1부상이 김영철에 비해 덜 강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해 핵 문제를 다루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이 김영철과 다릅니다. 두 사람은 특히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도 능숙해서 미국과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소속 인물로 협상 책임자를 바꾼다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이 인물로 지목해온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리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선희 제1부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개인 담화에 이어서 최근에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한 강경파 관료입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아예 실각한 건가요?
한국 국가정보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통전부장에서만 물러났을 뿐 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2기 출범에 맞춰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영철은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 11명의 일원으로 김 위원장 뒷줄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언제든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북한 측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물러나고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이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 국적자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 가운데 5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잠재적인 제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가 지난 9일 이같이 보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잠재적 제재 대상자로 지목한 북한 국적자들이 어느 부분이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북결의 2397호의 8항에 관련됐다고 밝혔는데 8항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5명은 노동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스포츠 경기 참여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활동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발급과 연장 등에 대해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5명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2017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4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보고된 중간 보고서 성격으로 최근 각국은 자국의 이행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를 통해 3만 23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고 카타르도 2,541명이던 북한 노동자를 70명으로 줄였다고 밝히는 등 약 20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공개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중간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알린 또 다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카타르가 2,541명이던 북한 노동자를 70명으로 줄였다고 밝혀 러시아 다음으로 감축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또 다른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1,600명에서 800명으로, 폴란드는 451명에서 37명으로 북한 노동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까지만 해도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2년이 지난 현 시점엔 단 한 명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현재 각각 46명과 1명의 북한 노동자가 자국에 남아있으며 이들이 이른 시일 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국이 24개월 내, 즉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움직임은 남은 7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자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에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처음 담겼습니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한 겁니다. 당시 2397호는 이와는 별도로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송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 등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들이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전후 숫자를 공개한 나라들만을 놓고 볼 때 2017년 12월 이후 북한에 송환된 노동자는 약 22,321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아직 중간 보고서를 내진 않았지만 과거 유엔을 통해 노동자 송환 사실이 알려진 나라들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 분야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올해 3월 공개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는 북한의 해외 건설 회사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지난해 1월 문을 닫았고 관련인들도 출국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만수대 측이 2017년 6월 경매를 통해 모든 차량과 장비를 판매해 사실상 철수했다고 밝혔고 마다가스카르와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도 더 이상 만수대의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세네갈은 과거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만수대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수대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동원해 이들 나라들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2017년을 전후해 이들 노동자들이 모두 송환된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그 밖에 우간다는 자국 내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9명의 북한 의사와 14명의 북한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노동자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북한의 외화 수익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송금액 감소를 북한이 입을 주요한 타격으로 꼽았습니다.
The main impact is the loss of the remittances of their wages in foreign exchange. A significant part of their earnings.
뱁슨 전 고문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노동자의 수익 상당 부분은 송금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는 해외 노동자 부문에 제재가 가해진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지불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유입된 외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쓰인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 노동자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끊는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북한 노동자가 줄어든 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옥죄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f they come back home, they you know, obviously they have to find a new employment for them or they're unemployed.
당장 자국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하는 등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제재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이미 직장을 잃은 광산업 종사자들과 섬유 분야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며 제재로 인한 북한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내다봤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해외로 파견됐던 노동자들 중에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실업자와 본국으로 돌아온 해외 노동자, 석탄 등 제재에 직격탄을 맞은 분야 종사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중국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huge one is always China, which I guess is not yet reported. And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there.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은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 북한 국적자 외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의 미얀마 군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이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이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상원 의원 15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 조치가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밀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협력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얀마 시리아와 화학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협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미국의 원조금 가운데 15%를 유예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2019 회기연도 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최근 북한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을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이 마지막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관계가 좋다기보다는 훌륭하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며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썼습니다. 이후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3일 트위터 글도 3월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 3주가 지나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뜸해진 것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글 수는 740여 개인데 북한을 언급한 것은 6개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도 북한 관련 트윗을 2개 이상 올리던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자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손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미 해병대원 출신 크리스토퍼 안 씨가 2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출두했습니다. 진피 로젠블루스 판사가 진행한 이날 심리는 인정심문으로 지난 18일 체포 직후 열린 첫 심리와 달리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AP통신문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심리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용해 24시간 전자감시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 씨가 도주 위험이 있고 혐의의 심각성과 폭력성 그리고 안 씨의 군사훈련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감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보석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방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한 기소장 봉인 유지 요구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봉인 해제된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안 씨가 포함된 일행은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습격 당시 칼과 세막대기, 가짜 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행은 대사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미 법무당국이 안 씨를 스페인으로 인도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이 안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침입과 위협, 폭력과 협박을 통한 강도, 범죄 조직 가담 등 총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안 씨가 속한 단체인 자유조선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습격 당시 확보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정보를 넘긴 인물은 에드리언 홍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멕시코 국적자로 자유조선의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에드리언 홍창의 변호인인 릴 윌로스키 변호사는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이 북한 암살단을 피해 은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기대를 걸었던 재미 이산가족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세 동생을 북한에 두고 생리배를 해야 했던 올해 86세의 김경수 전 아칸소 대학 교수는 상봉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거의 접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70년째 알 수 없는 가족의 생사 확인만이라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김 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도 크셨을 텐데 아무런 언급이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산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 또 조지 술추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여러 현역 의원들이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냈었죠.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꼭 논의해달라고. 그때만 해도 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차희 선생이 나한테도 이제 이메일이 늘 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아주 기밥했어요. 제 마지막 동생이 낳기를 1949년에 낳았어요. 1949년 그러니까 6.25 1년 전에 내가 생일까지 기억하고 3월 3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40에 나셨어요. 제일 막내. 그 이북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생사 확인. 그 생사 확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으로도 그거 해줘서 저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가족과는 어떻게 교수님 헤어지게 되신 건가요?
예, 네, 저는 1950년 그러니까 6.25 나던 그해 12월 달에 중공 때문에 우리가 후퇴를 할 때 그때 미국에서 우리 원산항에 LSD 두 배를 큰 배를 보냈어요.
네.
그 두 배가 와서 그 원산 시민이 그때 한 10여만 됐는데 원산 시민이 전부가 다 그 배를 타려고 그냥 그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부두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우성 아우성을 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부두에 모여있어서 나도 거기에 휩쓸리고 말았죠. 그거 있다가 사람들이 하도 밀면 내가 물속에 펑 빠졌어요. 그게 12월 달 그렇게 추운 겨울에 펑덩 빠지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 목을 이렇게 잡아 끌려 올리더라고요. 그 괴석 중에 나를 갖다가 그 오른 사람이 그 미국 군인인데 아주 흑인 등 사람이 나를 올려가지고 거기 키친 그 부엌에 뜨뜻한 데다가 데려놓고는 자기 오바를 덮어주고 여기 쓰라고 그런 해서 내가 거기 그 배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윌리엄스. 내가 그 저기 나를 이렇게 끌어준 사람 이름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거기서 하루 이틀 거기 LS에서 그 부두에 있다가 그다음에 부산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어머니와 세 동생이 있고 한국에는
예, 어머님과 동생 셋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의사셨던 아버님과 형님, 누나 그리고 김 교수님 이렇게 네. 가족이 네 명씩 뿔뿔이 이제 두 갈래로 흩어지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한국에 오셔서 그러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내려와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북에 놔두고 온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 셋인데 그것을 상봉을 하기 위해서 그 이승만 박사 그때 여기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여기서 교수직을 40년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스턴이나,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네, 보스턴이나 저쪽 그 캐나다 뭐 저 뉴욕 이런 데서 개미 이산 가족 상봉 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중국에 학회로 가서 이북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우리 가족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런 그 생사 확인이나 어머니나 세 동생에 대해서 전혀 들으신 게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의사셨고 북한 인민군에 강제로 이제 입대하셨다가 한국에서 탈출을 하시고 교수님을 만나셨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예.
제 우리 형님인 돌아가실 때도 우리 이 유언을 남기시기를 어머니하고 이제 내 동생들이 거기서 가서 만나게 되면은 사흘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돈까지 이 유언에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북한 원산이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그곳 주소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주소. 원산시 서구리 189 바로 역전이에요. 역전. 원산 역전에 큰 2층 집. 그 이름이 우리 집이었었는데 그 이름이 백수여관. 그게 우리 집이었었어요.
여관을 운영하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남한테 줘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순임 내 큰 이름은 김의수, 둘째 동생이 김은수, 그다음에 막내 동생이 김시수, 시수. 그거를 내가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지고 댕겼어요. 그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에 가져가서 그 이북 대사관에도 그걸 주고.
그동안 재미이산 가족 단체나 여러 의원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여러 형태로 호소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저희 미국에서 여기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북에서 거부 못할 만큼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교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생사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정을 봐가지고는 간대는 거는 그게 힘들 것 같고 또 저희 김정은이가 지금 소련에가 있잖아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산가족 그러겠으면 그럴 것도 그래가지고 간대는 건 힘들지만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이제 이산가족을 그 담당하는 그 이북에도 거의 있을 테니까 그거 통해가지고 생사,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그것만 알아도 좋겠다고요. 지금 우리 나이가 이런데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을 거고 내 동생도 지금 80이 가까워 오는데 70들이 다 넘었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있다고만 그럴 것 같으면 만사를 무고하고 뭐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가야죠. 또 우리 형님이 남기신 돈도 있고.
북한에 있는 동생분들에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아휴, 그 말을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들이 보고 싶듯이 너도 너희들도 내가 보고 싶을 테니까 끝까지 살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서로 만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을 주셔서 I really thank you.
강원도 원산 출신의 재미 이산가족 김경수 전 아칸소 대학 교수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인물 아메리카, 미국인 최초의 세계 정상급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카네이션 혁명이 발발해 살라자르의 독재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포르투갈의 국영 라디오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란돌라 빌라 모레나가 흘러나왔습니다. 포르투갈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세운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 장교들은 장기 독재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군은 하지만 쿠데타군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시민들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달아준 빨간 꽃 카네이션은 곧 비폭력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네이션 혁명으로도 불린 이 포르투갈 혁명의 성공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1974년 4월 25일 발발한 포르투갈 혁명은 이후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25일 소련군이 독일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베를린에는 히틀러와 독일군의 지휘본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동부전선을 담당한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결국 닷새 뒤인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까지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종결됩니다.